압살롬의 죽음으로 이제 반역은 끝이 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은 이제 더 이상 싸울 명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각기 자신의 장막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이 승리로 인해 기뻤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군사 숫자적으로 정말 월등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숲의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지만 사실 그 기간이 참 그 시간이 짧았죠. 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죠? 다윗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며 통곡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통곡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마하나임 성에 주저앉아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들이 그리고 장수들이 오히려 이 싸움에 승리한 것이 부끄러워지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지금 이 장면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다윗의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승리하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저 깊은 통곡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요압 장군에게 누군가 전했고 또 이 소식을 군사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다가 그들이 그 기쁨이 멈춰졌죠.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마하나임 성읍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승리의 개선 행진곡을 부르며 당당하고 멋지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패배자처럼 조용히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여러 사람들 또 목숨을 걸고 다윗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통곡에 빠져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옳은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옳은 처신이 아니죠. 오히려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누르고 백성들에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압살롬의 이 잘못을 다윗이 사과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왕권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고 통곡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었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매여서 현재 통곡하여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돼요? 슬픔이 된지라.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됐대요. 이것은 이 말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기뻐하고 싶었는데 왕 때문에 다윗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요압 장군이 보고 아마도 충언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보시죠.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다윗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통곡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얼굴을 가리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당시 얼굴이란 표현은 그 한 사람의 명예와 또 전 인격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극한 슬픔, 수치 이것을 밖으로 그냥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억누를 수 없는 이 슬픔에 잠겨서 뭘 못 봐요? 백성의 이 안타까움을 보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픈 일, 슬픈 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황당한 일, 때로는 야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 내가 매이면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날 사랑하고 날 위해 기도하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갈까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업무들이 눈앞에 산재해 있는데 지금 전혀 그 일에 다윗은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백성들은 분명 다윗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죠. 어그러졌던 국정을 회복해야 되죠. 갈라졌던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시 하나로 봉합해야죠. 이런 일들이 금방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급하지만 굉장히 여러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빨리 시작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요압이 이제 충언을 하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충언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압살롬이 승리했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첩들, 비빈들이 살아있을까요? 당시 문화는 다 죽이는 겁니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여 왕의 생명만 지켜낸 것이 아니라 자녀들, 첩들, 비빈들의 생명까지 다 살려낸 것인데 오히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통곡에만 빠져 있으니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낸 이 행위가 오히려 부끄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이는 지금 이런 모습은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죽고 많은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는데 왕이 이렇게 통곡하는 것을 보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면 다윗은 이렇게 울지 않았겠지요. 이것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지금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왕에게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당신을 떠나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윗아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겨운 순간들이 많은지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지금 이 요압의 충언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새롭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요압의 충언으로 인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다윗은 결국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가까스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을 시작했다는 의미지만 왕의 입장에서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문에서 백성들을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라고 했죠. 아 이제 다윗 왕이 그 슬픔에서 벗어났구나 하면서 이 승리를 함께 기뻐하기 위해 왕 앞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래도 아직 실망하지 않고 다윗 왕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조금만 더 시간이 늦었어도 어쩌면 다윗에게서 마음을 돌이켰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장면과 비교가 되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서 훔쳤죠? 성문 가까이에서 훔쳤어요. 물론 여기 성읍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문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훔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은 빼앗겼던 것이죠. 그렇게 빼앗겼던 마음을 지금 성문에서 다시 회복하고 되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비교를 잠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오기까지 여러분 다윗에게서 어떤 멋진 모습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그 멋지고 용맹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순전하고 이런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만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신실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다윗의 믿음이라든가 다윗의 뭐 공의로움이라든가 다윗에게 있어서 왕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증언하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그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은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 속히 자신들의 장막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이로써 압살롬의 군대는 자연스럽게 해산이 된 겁니다. 사실 남과 북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많은 숫자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권을 잡게 되는 이런 때가 다가오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 또 장로급에 있던 정치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다윗이 다시 왕권을 잡으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윗의 손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토의를 하게 되냐면 9절과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를 제외한 아마 대략 한 10지파 가까이 될 거예요. 그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10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 압살롬이 어디서 반역을 딱 시작합니까?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죠. 그럼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삼아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 왕권을 시작하려 했는데 사실 다윗은 그 옛날에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적도 있는데 우리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반역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압살롬은 죽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빨리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살 길 아니겠느냐, 왜 잠잠하고 있느냐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면서 빨리 이 상황에서 가만히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말고 다윗왕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다시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한 10지파 정도 되는 이스라엘에 아마 장로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알게 되자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하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게서는 나를 왕으로 다시 추대하려고 서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장로들 너희들은 왜 나를 지금 왕으로 도로 모셔오는 일에 서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전달을 시켜요. 13절을 보면 너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가 누구예요?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세움받았던 인물이에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뭘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유다의 장로들이 혹여나 다윗을 왕으로 또 세우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너희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줄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말까지 함께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윗의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참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불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인물이긴 한데 때로는 다윗의 말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모습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요압이 지금 충원을 함으로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고맙긴 하지만 요압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것은 다윗이 요압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압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압을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은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사를 그 자리로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요압은 이때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과 다윗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는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자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의 뜻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다시 전갈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실 테니 빨리 다른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보내자 다윗은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요단 앞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이고 오늘은 무엇을 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역모를 저지른 거죠. 근데 역모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사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으면 다윗이 이런 거 연락 보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원래대로 왕으로서 일을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북쪽 열지파가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또 유다에게 보내서 이 북쪽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실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전 이야기를 꼭 굳이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돌아가면 되죠. 어차피 왕이었고 잠시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자, 왜 다윗이 지금 이 과정을 거치냐면 제가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북쪽 열지파가 헤브론에서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할 때에 거기서 압살롬에게 뭘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 사람의 방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왕의 왕권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현재 왕으로서의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름을 안 붓고 반란을 일으킨 거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기름을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 자격으로. 그래서 이 상황은 다윗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분명한 명분이 서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직 아무도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 기름 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 못 갑니다. 이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좋은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왕이면 본래 자기가 유다지파 사람을 통해서 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등에 업는 것이 자기에겐 너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다지파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이 소식을 살짝 유다지파 장로들에게 흘린 거죠. 니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다윗의 정치적인 수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옮기게 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 왕으로 다시 추대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이 왕권을 현재 뺏기게 된 것은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고백했듯이 누구에 의해 지금 왕권을 잠시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자기가 징계를 받는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권을 빼앗겼다면 왕권을 회복하는 일도 누구의 손에 의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왕권이 회복되어야죠. 근데 다윗은 지금 왕권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그냥 이걸 보셔야 돼요.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을 지금 부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옆에 먼저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부터 남유다의 장로들 또 요압이 왕 다윗에게 충원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모습이 있나요? 없어요. 다윗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가는 이 걸음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왕이 못되게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걸음이 절대 기뻐하는 걸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걸음을 막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정한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중일까요? 지켜보시는 중이에요. 왜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라고 충원하는 사람이 왜 없느냐 이거죠. 다윗 너는 왜 생각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렇게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놓고 왜 내가 승리를 주고 나니까 너는 압살롬의 죽음만 보이고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나는 못 보냐 이거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 이해 못하실까요? 알죠? 그러나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내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을 먼저 볼 수 있어야죠. 그것이 지금 다윗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인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못 봐요? 상황에 매여서 못 보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상황, 왕권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한 번만 바라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승리를 주고 나니까 자꾸 누구 중심으로 봐요? 자기 중심으로 봐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없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수단을 쓰고 있는 다윗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막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뜨겁게 새벽 예배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뭔가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참 뜨겁게 아무리 하루가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지.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 지나서 이제 조금 삶이 안정되면 그 열심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왜 못 드립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 놓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죄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힘듦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잘 안 찾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힘들 때만 나 찾지 말고 평안할 때에도 나를 좀 찾아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삶을 붙잡고 있는 내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뜻을 구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을 돌다리를 두들길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두들기는 그런 성도가 좀 되라. 아무리 안전한 다리를 건너가도 하나님 건너가도 될까요? 묻고 건너가는 그런 성도가 좀 되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평안할 때 주를 더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는요.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환난 중엔 더 기도 안 해도 돼요. 무슨 의미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까요? 지켜주심을 신뢰한다면 환난 중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평안할 때든 환난 중에든 여전히 내 모습은 동일하게 간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더 성숙한 신앙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어려울 때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출발점이 돼야지 그때만 기도하는 이런 신앙은 되지 말란 얘기예요.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고 뜻을 구하는 이런 성도가 더 성숙한 신앙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필요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는 제가 바라보는 특별 새벽 기도는 그때만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때나 평상시나 기도가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특별 새벽 기도 때는 막 자리가 없도록 메어지고 특별 새벽 기도 아니면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많은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한번 딱 하지요. 제가 부교역자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출석부에 도장 찍느라고 바빴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개근해서 상 받아야지. 이것이 불씨가 돼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개근하시는 분에게는 이 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해요? 100% 참석하게 하려고 상품만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상품이 보잘것없으면 개근율이 적고 상품이 좀 욕심나면 개근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되지만 그냥 이해할 뿐이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특별한 일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태도는 동일해야죠. 여러분 무슨 의도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동일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것에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되게 만드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이든 정말 뭔가 잘 됐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든 그냥 별탈 없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든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들 때라고 막 더 뜨겁고 잘 될 때는 막 너무 흥분하고 평상시에는 뭐 그냥 뜨뜨미지근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는 신뢰함으로 평상시와 똑같고 평안할 때는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안정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늘 똑같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뭔가 뜻이 나한테 있으시나 보다 왜 이걸 주실까 잘 써야 되면서 평상시와 또 똑같고 이렇게 그냥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똑같은 신앙이 되십시오. 신뢰함으로 인해서 뜨뜨미지근해서 똑같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힘들 때나 평상시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돌다리도 기도하며 건널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